예, 어제 그제 또 좋은 그런 만남들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 질풍노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제 인생에 어떤 전환점이 일어난 시기가 그런 학창 시절이었는데 먼 곳까지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예배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없고. 그래서 정말 이 메디슨 한인장로교회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저도 너무 뒤늦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어떤 가치, 그리고 정말 이것이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예배에 투자해도 부족할 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뒤늦게 저도 이제 깨닫고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나누고 다니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저의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정말 성령께서 오늘 저와 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정말 간절히 정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대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짧지만 한번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냥 지난주 또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그냥 예배에도 참석해서 설교 듣고 또 다시 또 살아가는 어떤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그 지난 어느 때하고 상관없이 또 오늘은 또 하나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인생에 정말 두번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버지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제정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2부 예배는 그래서 이 예배와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제 그저께 나오셨던 분들은 조금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 청년 이하 중고등부 복음화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통계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수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전도 종족 지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남침례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그 선교부에서 1997년도에 이제 철수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더 이상 한국은 선교 대상국이 아니다 그래서 다 철수를 했는데 20년 만인 2017년도에 한국에 다시 이 선교지로 지정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지금 다음 세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저는 실패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 모든 신앙의 전수를 다 교회에다가 맡겼는데 사실은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 공부 때문에 뭐 교회 오래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다음 세대에 언급이 나오고 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우리의 다음 세대, 손자 세대 대대로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만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바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서 지성소 예배라고 하는 것,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이것은 저는 예배 헌장이라고 불러요. 예배 헌장.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하고 쌍두마차격으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안 되죠? 잘 됐었는데 왜 그럴까? 예, 예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이걸 뭐 제가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제가 카피해서 목사님한테 전달해서 원하신 분 제가 드리겠는데요. 핵심은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둘 다 예배에 대해서 하신 가장 구약의 가장 핵심이고 신약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배에 대한 유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신 의도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열심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장소로 따진다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에 대한 마음의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공예배에서 집중한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은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 본질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은 예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요한복음은 그 본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이 이 예배 모형 이 출애굽기는 예배 모형에 대한 걸 다루고 신약의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예배가 완성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이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구속사적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이 있고 출애굽기 25장 22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제가 보기에는 완성되는 어떤 그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요 한 구절로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도 한번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 되네요. 왜 그러죠?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누가 좀 봐주세요. 아까 잘 됐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잘 되네. 오케이. 잘 됩니다. 그쪽에선 건드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이 구절에서 어느 날 제가 이 구절을 수도 없이 많이 묵상했던 구절인데 어느 날 평소에 제가 보지 않은 한 단어가 저에게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참되게라는 단어였습니다. 참되게. 네. 이 참되게 헬라어를 원어를 보니까 알레디노스예요. 알레디노스. True, genuine. 그러니까 real 그리고 true, genuine.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그래서 진짜 진정성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차원의 진정성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차원의 진정성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한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런 단어,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지금 엄청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이 알레디노스 예배를 과연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진리의 말씀의 도움 없이 과연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있더라. 영과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참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안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룰 수 없으니까 이 참되게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진정성, 이 참된 예배에서 변질된 예배로 타성에 젖은 예배로 습관에 젖은 예배로 언제든지 우리는 빠져나가서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한번 우리 자신의 예배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이유정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예배에 대한 사경회를 한다고 하는데 뭐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건요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사실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보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동안 내가 제대로 드려왔는지,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왔다가 갑니다. 제가 6년 전에 왔다가 지금 또 이제 왔는데요. 또 앞으로 또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참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불러주시면 또 오겠는데, 어쨌든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제 마음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이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해요. 이것이 또 제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제 어떤 말로도 이렇게 전달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말 오늘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주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고 그분에게 지배받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쭉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저는 대학 1, 2학년 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늘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신경쇠약증의 대공포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정말 이 칼날로 막 머리를 이렇게 찌르는 듯한 그런 예리한 통증들이 날마다 계속됐었어요. 너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제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당구 칠 때였습니다. 당구.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당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구만 치면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당구 버전으로 낭송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당구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구가 나를 푸른 당구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쓰리쿠션과 씨깍기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예. 당구에 한번 빠져보신 분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예. 이 당구에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요, 지나가는 동그란 물체만 봐도 다 당구알로 보여요. 잠자면서도 이렇게 당구알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서 교회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저는 이제 성가대 하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늘 전 졸았습니다. 근데 야, 이렇게 졸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아, 쓰리쿠션을 묵상하자. 그래가지고 마침 그 당시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 대머리 장로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분의 장로님을 골라서 천장이 딱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당구 그 다위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 두 번째 머리, 세 번째 머리 각도를 재가지고 쓰리쿠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나면 어떻게 묵상했으니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대학부 우리 선교부 모임 있거든요. 그거 그냥 제끼고 당구장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당구장에는 저도 속해 있었던 그 당시 우리 대학부의 어둠의 자식들 클럽이 있었어요. 이 얘네들은 약속을 안 해도요,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이상하게 잘 모여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던 얼마 후 저는 더 이상 이런 삶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젊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봤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젊은이 예배, 무슨 뭐 전통 예배, 뭐 예전 이런 얘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예배 전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은 예배는 그거는 이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취사 선택에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취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고민할 그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이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찾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열정이 여기 묻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찾는데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그거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예, 찾죠. 아까 일부에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던데 핸드폰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여기는 좀 그래도 좀 동질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여러분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냥 찾지 말고 새로 하나 개통하지 뭐하러 찾아요? 왜 찾죠? 잊어버렸던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왜 찾죠? 에? 중요하니까 찾는 거지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쓸데없는 거에 하나님이 시간 낭비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도 없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겠죠.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본질에 대한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았어요. 예.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이다. 근데 조금 어려워요. 정의가. 그래서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예. 그것이 이 어떤 본질의 의미예요. 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예배 본질이에요. 아주 심플해요.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인 거죠. 자, 그럼 예배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것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죠? 오늘날 이 현대 예배, 현대로 올수록 예배 안에 점점 굉장히 좋은 그리고 어떤 최첨단 어떤 기계들, 악기들, 우리가 예전에 30년 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한 것이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기타, 뭐 드럼 이거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좀 답답하겠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 지하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 훈련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다 방음으로 이렇게 벽을 이중으로 해놓고 찬양도 큰 소리를 못 해요. 근데 기타 다 떨어진 기타 그런 기타 처음 봤어요. 정말 다 떨어진 기타를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능력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날 금요일까지 다 하고 토요일날 돌아와서 이제 주일날 분당에 나오는 큰 교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화려한데요. 그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그 예배의 그 능력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게 정말 이게 없으면은 예배가 아닌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죠. 그것이 뭘까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저도 얘기했고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근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려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어느 유명한 무슨 신학자, 무슨 예배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 바로 그 내용이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예배학 과정이 있었습니다. 리버티,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본문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거기서가 어디냐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지성소, 거기서 우리와 만나겠다, 나와 만나겠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구절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신의 광야로 우리가 잠깐 가봐야 돼요. 신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몇 개월 지나서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때 저 신의 산, 풀 한 포기 없는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연기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백성이 두렵고 떠는 가운데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때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따로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성막 제도라고 하는 예배 제도죠, 제사 제도, 이 성막을 그 모든 청사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다 전수합니다. 40일이나 걸려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40일이라는 시간을 내려오셔서 예배를 전수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관심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예요. 인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가 바로 예배예요. 사실 왜 그런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막을 만드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25장에 두 구절이 나와요. 하나는 8절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신 목적은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또 찬양하는데 뭔가 좀 막 칼칼한 내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체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예배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예배 참석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그 콜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모인 그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서는 지성소입니다. 19장부터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25장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성막을 만들 것이냐 첫 번째로 설명하신 게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에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만나시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깊은 곳 내밀한 그런 장소입니다. 네. 저게 이제 성막인데요. 마당들이 있고 성소 제일 끝에 방이 지성소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집 두 칸밖에 안 돼요. 두 칸. 네. 평수로 따지면 18평? 18평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집이에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보기에는요, 이 두 칸짜리도 너무 작은 집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안방은 6평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상류층 양반집으로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집이 보통 99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강릉에 가보면은요, 선교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 최고의 부잣집인데, 강릉의 명물이래요. 총 102칸이나 됩니다. 102칸. 하인들까지 살던 집 합치면 300칸이나 돼요. 현존 살림집 한 옥 중에 가장 큰 집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집에 불과해요. 그 지성소의 내부도 저 뒤에 있는 작은 방이거든요. 너무 초라한 기구밖에 없어요. 원약궤라고 하는 것 저 하나 달랑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 네. 그 원약궤의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시은좌라는 그런 또 이름도 있어요. 근데 이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란지팡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 만나 항아리,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디 저 물건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겠어요. 너무나 초라한 물건에 불과함.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방 안의 내용물들. 그런데 요 세 가지의 의미는 기적과 죄와 은혜를 상징해요. 이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어떤 자기의 막대한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크고 멋진 집 짓는 거,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려고 어떤 화려한 금은보화를 막 거기다 치장하고 실내 장식하고, 하나님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집을 만드시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이제 돈 벌고 막 좀 수입이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을 꾸미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과시용으로도 또 우리가 그렇게 집을 막 크게 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지내는 예배사회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방 두 개짜리로 다른 어떤 분하고 같이 예, 또 지내는데 그 오피스텔이 6.5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방에 많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신 지성소가 지금 이 방보다 작단 말이지. 왜 이렇게 작은 방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셨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문득 제 생각이 떠오른 게 제 가족, 제가 이제 아들하고 딸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명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둘 다 뮤지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어요. 여름에. 그래서 딸은 이제 먼저 가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셋이 한 2주 정도 거기서 이제 지내려고 들어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도저히 더 이상 거기서 못 있겠더라고요. 세 명이. 세 명이 지내기엔 너무 좁은 곳이에요. 여러분 6평이라는 그 공간은요, 그냥 두 명이 있기에 딱 적합한 공간이에요. 두 명. 하나님이 왜 그 6평이란 작은 공간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지성소라는 그 방을 그렇게 작은 방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하나님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만나는 걸로 충분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어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무슨 화려한 어떤 금은 보화 그런 거엔 전혀 관심 없으시고, 자신의 위용을 뽐내는 것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직접 만나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때 그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고 사랑하고 그때 그 하나님 그 만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랑 만나는 게. 근데 일대 다수로 막 수많은 사람에게 막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죄악이 많은 이 부족한 나를 일대일로 만나셔서 나랑 교제하시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뭔가 막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프로젝트에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본래 에덴에서의 그 가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원래 그 고귀한 가치,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그 가치를 하나님은 아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대일로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죠. 성령님께서 지구상에 10억 이상 되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을 동시에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예배가 굉장히 예배 중심추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우리가 예배 때 뭐 제가 잘 이해 못하는 찬양을 부른다고 뭐 불평하거나 뭐 졸린 찬양을 한다고 뭐 이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불평하고 예배 쇼핑족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쇼핑하러 다녀요. 물론 이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교회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류예요. 조류. 하나의 뭐 워낙 지금 모든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관객 모드. 관객. 그래서 요즘 이 TV 프로그램 보면은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점수 매기고 이렇게 이런 어떤 뭐 청중 평가단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이 대중 문화의 하나의 지배적인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치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런 관객 모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객 모드로. 관객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한 예를 들을게요. 한 예를 들을게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거 보면은 최고의 가수 7명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그 편곡자와 연주자들을 통해서 이제 곡을 연주를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으로 해요. 저도 볼 때마다 웬만한 찬양보다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었던 때는. 아, 가요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곡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특별 은총적인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의 그런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음악 들으면 우리 감동을 받잖아요. 막 어떤 눈물이 날 정도로 이 가사도 좋고, 아,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아픔, 뭐 상처, 고민 이런 것들을 그 음악으로 예술적으로 극대화시켜가지고 최고의 가수가 노래를 하니까 이 감동이 막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평가단이 있어요. 500명의 청중 평가단이 이제 7명의 노래 다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가장 감동을 준, 다 노래 잘한 사람인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잘한 사람, 가장 감동을 준 한 명을 딱 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회중이 마치 이 청중 평가단처럼 저마다 다 평가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찬양팀의 찬양을, 옷은 왜 저렇게 입었는지, 왜 화장은 저렇게 했는지 다 속으로 다 평가하고 있어. 오늘 설교는 왜 저런 식으로 하시는지 다 평가한다니까요. 지금 저도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왜 우리 목사님하고 저렇게 전혀 뭐 어투도 다르고 막 속으로 막 별 생각을 다 할 거야 아마. 왜? 우리가 이미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평가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관객,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회중은요 절대 관객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평가하면 안 돼요,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행위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행위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예배를 평가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사람마다 생각, 이 개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듣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다.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눈물이 흘렸어. 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또는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어.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아, 오늘 찬양 짱. 오늘 완전히, 오늘 선곡 완전 내 스타일. 이렇게 뭔가 자기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뭐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매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그런 막 역사를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없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궁극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향을 갖고 우리가 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A.W. 토저가 한 이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는요,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막 친구 같은 하나님,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껌 씹으면서, 뭐 여기는 어느 교회,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커피 잔 딱 들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그냥 막 먹으면서 찬양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는 어느 교회는 아주 캐주얼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두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이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내재적인 하나님. 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요소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 같은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 하나님과의 친밀함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건 굉장히 싸구려 친밀감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 현상을 보면은 너무 이 친밀감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가벼워져요, 예배가. 그래서 이 신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요, 예배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본체적인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된 인간 세상의 불완전한 상태는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인 본질,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치 이 땅에 막 태풍이 불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땅이 막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커먼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이 구름 아래서하고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비춰지는 그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 세계와는 전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저는 한국 가면은요, 한국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난장판이에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좌 극우로 갈려져가지고 뭐가 그런지 모를 정도로 어제 이랬다가 어제는 뭐 이쪽 편 들었다가 저쪽 편 들었다가 뭐 이 싸우는 가치도 막 하루 만에 뒤바뀌고 이게 너무 정신이 없어. 이 땅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떤 전쟁과 이 땅의 그 소용들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우리의 아무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서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 불멸의 존재이세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지닌 그 탁월함이 너무나 영화로워서 그 영광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바로 본체적인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체적인 영광으로만 남아있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요. 그것이 이제 발산된 영광, 신학적으로 발산된 영광이다. Revealed Glory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표현한 내용인데요. 또 어떤 신학자는 뭐 표현된 영광 그리고 뭐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영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 본체적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 발산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완전히 드러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 영광 중에 가장 극대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더라도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의지는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죠. 오직 그분만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전체가 인류에게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만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더 깊이 알자라는 그 성경 구절도 있듯이 예수님만 우리가 더 깊이 알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입니까? 인자하심, 사랑, 영원함, 뭐 구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다 드러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성이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왜곡시켜서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왜곡되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이요 사실은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발산했는데 그 발산된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 발산된 영광에서 반영된 영광이 반영된 영광 이거 또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위로 해볼까요? 되네. 반영된 영광. 반영된 영광으로 가게 못하게끔 어느 세력이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는 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된 영광이 우리에게 반영되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지금 어쩌면 이 사단이 지금 이거 안 넘어가게 하려고 자, 이 반영된 영광을 또 어떤 학자는 소유된 영광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아니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성품인 거죠. 과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발산된 그 본체적인 영광이 발산된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내가 이 영광을 소유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게 할 수 있을까? 키가 바로 이 본문에 나와요. 키가.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드바르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원래 이 지성소는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원래 그 의미가 이 지성소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지성소에서 만날 때 그는 순종의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한 만남인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우리가 풀어보자고요.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 이게 예배의 본질 정리합시다. 자,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속죄소 위. 속죄소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우리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죄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저기 보면 명령이 나오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 설교의 특성,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령이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나오죠. 즉 세상의 명령은 주군을 위한 명령인데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하나님을 명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안에 그렇게 중요한 이게 2중으로 막 3중으로 지금 이렇게 순종이라는 의미가 지성소도 순종이죠. 네. 명령에 대한 반응도 순종이죠. 순종의 제사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요소인 거예요. 저는 예배는 결국 순종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여기 다음 세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처음 디자인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다음 세대를 유념하고 계셨어요. 저 자손의 히브리어는 벤입니다. 벤. 이게 문자 그대로 자녀, 그 다음에 기업을 이룰 손자 또는 젊은 이런 의미예요. 다른 관주 성경을 봐도 이게 다 자녀라는 의미예요. 다음 세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예배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명령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순종하도록 부모도 순종하고 다음 세대까지 그게 순종하도록 흘러가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영광이 얼마만큼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저를 포함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 저렇게 된 거, 예, 이제는 저는 거기 해법을 제가 몇 번의 그 포럼을 통해서 예, 거기 뒤에 저 포스터 있죠. 다음 세대 신앙교수. 그걸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국에서 몇 번의 이 예배 포럼을 이제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한국교회 이 다음 신앙 전수 운동을 해야 되는 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네. 이제는 부모가 일어나야 돼요. 부모가 지금까지는요.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다 교회에 맡겼어요. 교회 학교에다 맡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음 세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부모와 교회가 합동작전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와 함께 보내고,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요. 주일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때는 아예 압력이 들어온대요. 청소년 사학자들한테. 우리 아이 오라고 하지 말라고. 네, 지금 학원 가야 된다고. 1년에 몇 번 그런 압력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교회 오래 남게 하지 못하게. 모든 주일날 교회 오래 남아있으면 안 돼.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돼, 주일날도. 이게 지금 공직자가 아니죠. 하여튼, 이 신앙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네 스펙 쌓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도 괜찮으니까 일단 좋은 대학교 들어가. 이게 좋은 대학의 우상이에요, 우상. 부모들의 우상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갈까요? 80, 90%가 교회 다 떠나요. 그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환멸을 느끼고 떠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태인들을 자녀들이 부모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나라 뺏긴 부모예요. 우리보다 사실은 훨씬 더 원망을 받을 만한 부모들이었어요. 유태인 부모들은.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 자녀들에게 모든 신앙을 100% 다 전수했어요. 그리고 그 전수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탁월해졌어요. 유태인이 탁월한 이유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서 뭐 다 가정에서 부모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 탁월한 교육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요. 가정예배였어요. 가정예배. 안식일 날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서 가정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서로 토론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예배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이 일과 함께 가정예배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부모 중심의 새로운 신앙 전수 운동이 한국교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부모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근데 그 모델이 유태인에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유태인이 했던 거는요. 유대주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브루타 지금 요즘 교육계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론이라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계에서요. 이 하브루타로 교육을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혈안이에요, 지금. 일반 교육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하브루타의 가치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의 그 방법론이 하브루타거든요. 말씀 원래 부모가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정 예배 안에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 방법론이 지금 일반계에서 더 뜨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죠. 질문식 이 토론 방식이에요. 하브루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 안에 하나님은 부모와 우리 다음 세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이 전수되는 것에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너무 중요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수가 되어서 저는 우리의 모델로 생각할 만한 좋은 한 성경 안에 그 인물을 저는 다니엘을 자주 들어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년의 나이 때 이방 나라 한복판에 가가지고 자기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킬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그 바벨론의 이 황제 바벨론의 그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온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정도로 탁월한 신앙을 가진 아이가 소년의 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하는 거냐 사실은 12살 태어나서 10년 정도 3살에서 한 12살 사이 요 사이에 신앙 전수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12살에 성년식을 합니다. 12살 넘어가면 더 이상 부모가 신앙 닿지 않아요. 왜? 이미 신앙 전설가 다 끝났거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자녀 있으신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 공예배를 회복함과 동시에 우리 가정예배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이 새로운 무브먼트가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제 이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사역연구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교재를 개발하고 이런 어떤 가정, 새로운 가정예배 운동, 네. 토론식으로 예배를 운영하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모든 신앙을 더 전수하는 이런 운동들을 저는 앞으로 이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오직 주마이라는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쓴 곡이에요. 이 찬양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 경험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10분 만에 이렇게 주신 곡이거든요. 아, 이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곡이라고 생각해요. 예, 여기 보면은 그 CCLI라고 하는 그 기독교 저작권 관리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는 지금 그게 많이 돼 있고 이 교회도 아마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곡 그 리스트가 항상 올라옵니다. 탑 100, 100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2위에 랭크도 있어요. 1위는 예수 열방의 소망이에요. 외국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곡은 1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이걸 보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 제가 여태까지 곡을 백몇십 곡 썼는데 제가 정말 한번 대박 유행하는 곡 한번 만들자고 그러고 썼던 곡들은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말씀 안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 항복했을 때 그냥 영감으로 저한테 흘러나온 10분 만에 그냥 나온 곡이거든요. 이런 곡은요 제가 프로모션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날개가 달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 송정미 같은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이곡 가지고 그 동네에서 복음성과 경연대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대상 받고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이 곡을 부르고 다니죠. 그 제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됐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영광이 반영된 그런 우리의 은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전공 분야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게 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치판, 이 한국이 얼마나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정말 이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정치인들이 좀 나와서 평정했으면 좋겠어, 좀. 극좌, 극우에 지금 막 치우쳐가지고 서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조차 서로를 향해서 막 물고 뜯고 막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이 국민들의 이 찢어진 마음을 품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게 품는 그런 좀 탁월한 정치인이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의 치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영광된 삶이, 그 영광이 반영된 삶으로 살아가는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좀 한국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한 70%가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고 그게 담임 목사님 한 분의 어떤 책임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수동적인 관객의 입장의 예배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저는 이 예배가 정말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마무리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네.